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평강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평강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의 평강입니다. 사도는 그러한 하늘의 평강이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였는데요. 거기서 주장한다는 말은 경기장의 심판이 하는 역할을 의미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모든 상황을 조정하고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상황을 잘 조정하고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신자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신자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평온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16절과 1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섯 가지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다섯 가지의 권면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차례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도록 해야 된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바울이 말씀이 너희들 심령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인 것입니다. 사도는 13절에서는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을 하였고요. 또 14절에서는 사랑을 다하라, 15절에서는 평강에 대해서 말하였고,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 봐서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심령에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복음의 말씀을 뜻하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의 말씀이 골로새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튜엘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를 지키게 되어야 한다. 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나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또한 그가 우리 안에 거하되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하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지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명령하여 지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인으로 그가 거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인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이제 거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집주인으로서의 말씀으로부터 훈육과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그리고 때를 따라 은혜와 위안과 힘과 식량에 우리의 몫을 공급받아야 한다.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 즉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항상 가까이에서 적절한 때를 따라 그것의 감화를 받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매튜엘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저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속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지키게 되고 또 하인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명령하고 주장하는 주인으로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스펄전이 주일에 설교를 이제 하게 되면은 스펄전의 설교문은 우편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영국 전역과 또 많은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그 설교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까지도 그 설교문이 갔고요. 또 각 나라에 이제 그 설교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의 설교문을 읽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교문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스펄전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늘 침상에서 앓아 누워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스펄전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9년 동안이나 나는 어둡고 우울하며 아무 생각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당신의 설교문 한 부를 갖다 주더군요. 나는 그것을 읽었고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사 나의 눈이 트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설교문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매주 일 아침마다 당신의 설교문을 고대합니다. 나는 한 주 내내 그것에 의지하며 삽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활력이며 양식입니다. 여기 이 여인의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내면이 풍성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내면에 풍성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영혼의 활력이며 또한 양식이라고 그렇게 편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자의 내면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말씀이 그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심령 속에 거할 수 잊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 읽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연구의 일환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서 바로 이러한 자세를 분명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풍성히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토마스 바스는 묵상을 세 가지로 이제 정의를 하였는데요. 첫째는 묵상은 영혼이 조용히 물러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가 묵상할 때 세상으로부터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세상으로부터 이제 조용히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묵상은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묵상은 마음속에 거룩한 감정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감정이 솟아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묵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연구해야 되고, 또한 읽고 연구할 때마다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풍성하게 이제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다섯 가지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골로새 성도들의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모든 지혜로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신령한 지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라고 했을 때 이 지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는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이제 지혜를 가지고 피차 서로 간에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사도는 자신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사도는 자신이 성도들을 가르친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사도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을 너희 성도들은 각자 서로 간에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임무를 골로새 성도들이 모두가 각자 서로 간에 행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가르치고 권면하면은 무슨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지금 말을 하였는데, 만약에 성도들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서로 간에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은 뭐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의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얻는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 일을 하면은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속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권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말씀이 풍성히 그들의 심령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런 권면의 말인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풍성이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이 우리 내면에 충만히 거할 때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지요. 지혜를 가지고. 또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 얻은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요. 그것은 마땅한 성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를 찬미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가련한 죄인인 나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미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였고, 12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고요. 또 14절에서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찬미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목적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은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죠.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무한 은혜를 받은 신자는 마땅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너희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또 너희들은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찬양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하라에 대한 답인 것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하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psalms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복수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찬미는 hymns 이래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또 신령한 노래는 spiritual so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w King James Version에는 in hymns 시죠. 시편 and hymns 이 찬미입니다. And spiritual songs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데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면은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모두 다 시편 찬송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미라고 하는 것도 시편 찬송, 시편을 말하는 것의 다른 용어이다. 또 신령한 노래도 시편을 말하고 있는 다른 용어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다 시편으로 이제 찬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편 찬송만이 성령으로 영감된 유일한 찬송이며 이것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신 찬송이다. 그러니까 다른 찬송들을 이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우리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작 왓츠, 필립 다드리지, 존 뉴턴, 또 찰스 베슬레 이런 분들이 지은 이런 찬송들은 하나님이 주신 찬송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시편만 오직 불러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너무 멀리 나아간 그런 주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의 찬송과 샤가라의 찬송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찬송과 샤가라의 찬송은 시편 찬송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찬송인 것이죠.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보면은 마리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맘새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지고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찬송인 것이죠. 또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이 붙인 샤가라의 찬송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송량하시며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리아의 찬송과 샤가라의 찬송은요 시편 찬송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찬송이냐?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지어진 그런 찬송인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근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감동으로 지어진 그런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시편과 구별되는 찬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세속적인 노래와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신령한 노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시편을 찬송하는 것과 또 성경을 근간으로 지어진 그 시를 이제 찬송하는 것. 그게 바로 찬미와 또는 신령한 노래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51장. 우리 찬송가는 이제 찬미입니다. 찬미 또는 이제 신령한 노래죠. 우리 찬송가 속에는 찬미가 있죠. 그런데 451장 보면은요. 그 가사에 보면은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1절이고 2절은 수정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3절은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외에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우리 찬송 451장이 찬미 또 신령한 노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가사는 정말 성경에 있는 진리 그대로입니다. 그죠? 성경에 있는 진리를 근간으로 지은 그런 아름다운 찬송 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편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찬미 또는 신령한 노래도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도 함께 불러야 되는 것이죠. 오직 시편 찬송만을 불러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송과 샤갈의 찬송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도 함께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이죠. 아이삭 왓츠, 빌리 다드리지, 존 뉴턴, 또 찰스 베슬레 등의 찬송 얼마나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찬송입니까? 우리 찬송가에 있는 그런 찬송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 찬송에 있는 이런 찬미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을 제외한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의 그 범주에 속하는 찬송들 가운데는요. 성경의 진리를 벗어난 찬송 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우리 모두가 이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의 경우에는 성경 진리를 벗어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시편 내용 자체를 가사로 했기 때문에 성경이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경우에는 이제 성경을 근간으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찬송시를 만들어서 이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찬송 가사가 사람을 높이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잘못 지어진 그런 찬송 가사인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찬송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 찬송은 찬송 부르면 사람을 높이는데 어떻게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찬송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다면 그것은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신학적으로 명백하게 잘못되어진 그런 가사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그것을 부를 수가 없고요. 또 노래를 부르는 곡조 같은 경우에 세속적인 그런 것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그런 곡조 같은 경우에도 올바른 찬송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이제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범주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 찬송까지 다 불러야 된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진리에 근간하고 또 경건한 어떤 음조를 가진 그런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름으로써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권면은요.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세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심령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17절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사도바울이 상세한 행동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여기서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유대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세한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은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거기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적인 행동 지침 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자세한 행동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은 원리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원리 하나를 생각하고 붙잡고서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골로새 성도들이 판단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활의 모든 면을 포괄하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다 열거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절대 말하지 않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제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원리는 뭐냐면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바로 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것도 기본 원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이나 궁극적으로 같은 그 원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제 다양한 그 환경을 만나게 되고요. 다양한 이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성경을 찾아보면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그 상황에 해당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답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원리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그렇게 한번 질문해보면 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것이죠.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이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연 이것이 하는 그런 일일까? 이런 질문도 해보면 되는 것이죠.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모든 답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요, 그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본 원리로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권면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힘입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러한 구속 얻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다섯 가지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마음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셋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 권면들 우리들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함으로써 서로 간에 은혜 안에서 성숙해져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 권면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이 말씀들을 명심하고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며 또 지혜를 얻어서 서로 간에 가르치며 그 결과 서로 간에 성숙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에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을 얻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